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초등학생들에게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발명했냐라고 물어보니 초등학생들이 BTS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BTS 노래 제목이지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이 발명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는 이걸 무기로 개발했던 건 아닌데요. 사람들은 이 알프레드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를 보고 저거 무기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엄청나게 무기로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벨은 떼부자가 됐죠. 1888년 자신의 형인 루드비그 노벨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루드비그 노벨이 누구야? 그러다가 아 이게 알프레드 노벨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신문사에서 기사를 잘못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죽음의 상인 죽다. 죽음의 상인 죽다. 라고 광고를 냈어요. 죽음의 상인 죽다. 어제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 부자가 된 인물 알프레드 노벨 박사 어제 사망했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버린 겁니다. 노벨은 자기 신문 기사 부고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던 거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최고의 상은 노벨상이죠. 사람은 죽은 후에 다시 평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을 정말 평생 목숨 다해 기다렸던 사람 이야기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은 소리로 기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소리로 기억된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억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기억되는 거죠. 이 소리라는 것은 내 입을 움직여서 그 공기의 흐름을 통해 다른 사람의 귀를 흔들어 놓는 것, 이것을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는 말을 해야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남의 말을 항상 들으면서 삽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병이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무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은 차가운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했던 말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지요. 성경이 그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사람이죠.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으로 설명하지 않고 소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을 소리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소리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를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달랐죠. 제사장들은요, 교인들이 다 돈으로 보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낼까라는 궁리를 했고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한테 잘 보여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정한 원칙을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지요.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겸손하게도 나는 소리다 라고 합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소리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리는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요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음향에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께서 설교 마이크에 설교하시면서 들어보라고 했는데 정말 별로 크지도 않은 예배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리가 울려요. 한번 얘기하면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울리더라고요. 몇 번 울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는 울리면 안 됩니다. 소리는 바로 사라지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이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명이라는 병은요 귀 속에서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울리는 병입니다. 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사라져야 되는데 소리가 한 번 들리면 사라져야 되는데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게 큰 병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소리, 이것으로 우리는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했던 말 그리고 그 소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로 남아야 할까요?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은퇴예배를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 은퇴예배할 때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노회에서 노회장님께서, 미국 분이죠, 노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매번 설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목사님은 은퇴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니 교인들은 일절 연락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교인들의 장례식, 결혼식에 참석도 할 수 없으니 초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세요, 노회장님께서. 한평생 한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희 교단의 역사가 300년이 넘는데 수많은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수많은 사고를 치셨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보고가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 교회에 못 나오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전한 메시지 그 소리는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가 사라져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리는 말하는 사람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과 인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 그러면 내가 평생 전한 메시지의 주제는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좋지 않습니까? AI한테 제 설교를 다 집어넣어 놓고 제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 주제를 찾아봐라 라고 하니까 이런 주제를 찾아주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을 제가 평생 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아,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았고 배려가 많았던 사람이야 라고 기억할 수 있게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경북 안동에 살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300억 정도 재산이 있었던, 뭐 안동에서는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야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나라를 잃고 일제시대가 되자 도박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재산을 도박판에서 대부분을 날려버렸대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는데 시집가기 전날도 딸이 시집가서 쓸 그 혼수할 자금을 가지고 도박판에 가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딸이 시집가는데 입던 뚫어진 헌옷을 입고 울면서 시집을 갔답니다. 그리고 딸은 평생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못된 도박 중독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돕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보내는데, 이거를 보내면 일본 군들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주정뱅이인 척, 도박 중독인 척해서 도박판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형식으로 해서 그 돈을 다 만주에 독립운동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그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의 원망은 자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50년 되었을 때 그가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1995년 대한민국 정부가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용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억될 것 같으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기억할까요? 우리 교인들은 서로서로를 무엇이라고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는 한 번 살고 언젠간 죽을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소리는 언젠가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소리로 기억되게 될까요? 맨날 싸웠던 소리로 기억될까요? 맨날 잔소리했던 것으로 기억될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소리로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왜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평탄하게 해야 할까요? 왜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까요? 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시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 같이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햇볕도 들지 않는 골짜기 같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골짜기를 메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에서 흙을 퍼다가 낮은 골짜기에 메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은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예가 나오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옷 하나를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으면 좋죠. 오늘은 이 옷 입고 다음엔 저 옷 입고 이 옷 빨면 저 옷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옷이 두 벌 있으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게 골짜기를 메우는 삶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남는다면 다른 사람 배고픈 걸 생각하며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골짜기를 산에서 흙을 퍼다가 골짜기를 메운다 한들 세상이 공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골짜기를 메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은 노숙인 봉사 나갑니다. 성탄절이라 특별한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담요도 친교실에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노숙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이런다고 해서 노숙인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짜기를 메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산에 있는 흙을 퍼다가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께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은요, 잘난 거예요. 자랑거리예요. 나한테 이런 게 있다. 나에게 이것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자랑거리예요. 반대로 골짜기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골짜기가 있어요. 낮에도 해가 뜨지 않는 골짜기,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산과 어떤 골짜기가 있나요?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에 골짜기를 만듭니다. 나는 늘 이 모양이구나. 하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포기하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요? 이 골짜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야 합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발라줘야 합니다. 그러면 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가 골짜기가 아닌 평지가 됩니다. 골짜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골짜기가 많은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고 하나님도 나는 어쩌실 수 없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마음을 갖고 한 말이 아닌데 그 마음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해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으니 이거 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골짜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은혜 받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설교 듣고 나서 시험 드신 분들은 또 저에게 와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 얘기나 저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왜 저 목사는 억울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런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진 화살을 굳이 집어서 내 가슴에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며 아, 그게 나한테 한 말이야 라고 하며 땅에 있는 화살을 집어서 내 가슴에 박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골짜기가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에 바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그 상처에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그 골짜기가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아멘.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실망한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찾아왔는데 세례받으러 나온 백성들에게 세례요한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려고 알려주더냐. 당시 세례받으러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 세례터라고 해서 요단강까지 와야 되는데 이 오는 길이 험한 길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어요. 백성들은 이 길을 오직 나는 가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새 사람 될 거야, 이 마음으로 갔는데 세례요한은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직도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고 유대인은 절대 버리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는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라는 자부심과 자만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세례를 무슨 자격을 받듯이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너 세례 받았니? 난 세례 받았는데.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세례받고 새 사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죠. 세례를 받고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우리 새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가 되고 어떤 분들은 권사가 되고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느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기분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제 머리 위로 내려오시는 느낌이었고, 아,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호칭이 전도사님에서 목사님으로 바뀌었을 뿐 저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목사 안수의 강렬한 경험은 금세 사라졌고 원래 제 모습으로 그냥 돌아와 있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원래 제가 살았던 모습, 어제의 내가 문제였습니다. 어제의 내가 새롭게 살려고 하는 오늘의 나한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너답지 않다. 너는 원래 그렇지 않았어. 너 원래 살던 대로 살아라. 어제 내가 오늘의 나한테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지 않으니 살던 대로 살아라 라고. 저는 그 어제 나에게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려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야지요. 한 걸음 더 걸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한 걸음만 더 걸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만 더 걸어가면 돼요. 성경 한 구절 읽고 하루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불 밖으로 나올 때 잠시 기도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며 핸드폰 보면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자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례받고 세례교인 됐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나는 한 걸음이라도 하루에 더 걸어가겠다. 성경 하루 한 절 읽었으면 내일은 두 절 읽겠다라고 다짐하면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던 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던 대로 살라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열매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매일매일 어떤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정죄하는 소리를 내며 살았고 미워하며 질투하는 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세례요한 같은 소리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소리, 배려하는 소리 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살았던 대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속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